매주일 3부 예배마다 축복의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로고스 찬양대에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사랑 고백을 뜬금없이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2주 전쯤인가요? 우리 목사님 한 분하고 제가 점심을 먹고 차로 돌아오는데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 제 차가 흰색인데 거기에 나뭇잎이 여러 개도 아니고 딱 하나가 비에 젖어서 딱 문 앞에 붙어 있더군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양인데 나뭇잎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해봤습니다. 딱 요 모양이더라고요. 예기치 않고 훅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심쿵한 저도 하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저만을 향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뜨겁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향해 있는데 아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지요. 믿음이란 때로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체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삶의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믿는 자의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연속되는 네 가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삶에 정말 요청되고 있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광풍 속에서 파도가 일어났을 때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잠케 하신 후에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사건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라는 지역에 가셔서 귀신 들려서 미치광이로 살아가는 그 광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게 되죠. 그것을 보면서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어떤 영적인 존재보다도 크시고 강력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신뢰하고 믿게 됩니다. 12년 동안 한번 출혈이 되면 멈추지 못하는 고통이 계속 반복되고 조금 지혈이 되었다가 다시 하혈을 하는 이런 고통의 12년을 의사를 찾아다녀도 낫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옷술만 만져도 나 나을 거야. 그리고 그 여인이 와서 그 옷자락 끝에 옷술을 만졌을 때 놀랍게도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믿음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평안히 가라라고 평안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조금씩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지요. 심각한 삶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고 그들은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무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풍랑 앞에서도 그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미치광이 광인처럼 뛰어다니는 인생 앞에서도 그러하고 하혈이 되고 출혈이 되는 이 질병 앞에서도 도무지 통제불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자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들 속에서 똑같이 요청되는 것은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기르고 갖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8장의 마지막 사건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경을 헤매는 12살의 딸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자, 자녀를 길러본 부모라면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된 딸, 그 딸이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디서 떨어지거나 다치게만 해도 심장이 무너지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애가 죽어갑니다. 질병 때문에 지금 죽음 앞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빠에게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달려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딸 좀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장이었던 그 아빠의 관청을 듣고 그리고 그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시던 중에 그 노중에서 길 중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 믿음으로 12년 동안 낫지 못하던 불치의 질병이 치유되는 사건을 그 현장에서 그 아빠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봤을 때 그 아빠가 어땠을까요? 희망이 일어나는 거죠. 아,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지. 저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내 딸도 예수님이 가면 내가 믿으면 살아나겠구나. 이 희망을 가질 때쯤에 완전히 이 희망의 불을 확 꺼트려버리는 거대한 절망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게 뭐죠? 자기 집에 있던 사람이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비통한 소식을 전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49절, 누가복음 8장 4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시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온 어떤 사람이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아빠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기도 전에 딸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모든 상황은 종료되어 버렸습니다. 그 회당장의 집에 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뭐라고 말하느냐? 아이가 아플 때 예수가 오면 혹시 치유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아이가 죽었으니 예수가 와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 그러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 말 속에 어떤 믿음이 담겨 있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질병을 회복할 수는 있지만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죽음으로 이미 빠져들어간 사람을 어찌할 수 없다. 이것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한계선이었어요.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린다.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두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마다 믿음의 제한선이 달라요. 믿음의 한계선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의 바다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깊이와 수심이 달라요. 제자들의 믿음의 깊이가 다르고 혈루병 여인의 믿음의 깊이가 다르고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의 믿음의 깊이가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이 다르면 삶의 결과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쩔 줄 몰라하고 두려워하는 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매우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앞을 보고 우리 5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아이고 죽었다며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발길을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당부하시면서 죽음을 향해 당당하게 전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풍랑 앞에서도, 광인 앞에서도, 불치의 질병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조차 돌아서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쯤에 우리 딸이 취직을 하게 돼서 아이가 묵을 작은 방을 서울에서 구해야 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이 부동산을 통해 여러 곳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뭐 적절한 곳을 찾을지를 못해서 이 내려와야 될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서 아내가 중개 부동산이 중개인을 통해서 그 본 곳 중에 한 곳을 계약을 이제 진행하려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화를 해보니 중개인이 아직 전달이 안 됐는데 그 거주자가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나가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 쓰고도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빈손으로 제주에 올 수는 없어서 그 본 중에서 그래도 또 다른 한 곳을 골라서 이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인이 전화를 하는 중에 주인이 그 계약서를 쓴 그 방도 30분 전에 다른 사람하고 계약이 체결돼서 입금까지 돼가지고 물릴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두 번이나 계약서를 쓰고도 모든 상황이 무산되는 이 상황 앞에서 아내는 멘붕에 빠졌죠. 부동산 앞에서는 목사도 사모도 소용이 없다. 이런 건가요? 자, 이틀의 수고해도 빈손으로 제주에 와야 하는 이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중개인이 좀 미안한 좀 드문 상황이잖아요. 계약서를 두 번이나 쓰고 또 그 현장에서 안 되는 그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마치 숨겨둔 보물 꺼내듯이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어떤 곳을 갑자기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그것을 둘러보고 왔는데 그곳은 우리의 경제적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곳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했던 조건을 충족시키는 너무나 감사한 곳을 얻게 됐습니다. 최종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그 중개인이 우리에게 2주 후쯤에 방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려와서 2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방 주세요라고 하던 기도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정말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정말 독립된 믿음으로 이제는 목사의 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 방을 위한 기도는 딸의 믿음을 향한 기도로 더욱더 깊어지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주 후에 우리는 방을 구하는 모든 과제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도 저도 삶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삶의 작은 상황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과 반대되는 상황들이 일어나더라도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담히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선하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며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쉽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더 깊은 것까지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생생하고 더 가깝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것은 저희 딸이 이 일을 겪으면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무산되는 과정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감사가 되었고 우리 가정의 영적 추억이 더해졌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만나든 그 일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갈릴리의 출신, 젊은 목수, 학문은 배운 것은 없으나 지혜로운 자,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자,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러나 오늘 이 절망적인 죽음 앞에서 야이로와 그 회당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을 넘어서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는 분.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실패가 일어날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일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우리의 제한선이 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한계선이 무너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예수님의 경이로운 믿음의 신비한 영역까지 여러분이 볼 수 있고 그 믿음의 확장이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 귀한 믿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부모와 세 제자만 죽은 아이의 방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최소한의 증인, 호기심과 불신의 차단, 그리고 믿음을 가진 이들의 참여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 집에서 막 큰 소리로 애곡하고 있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들도 바보가 아니겠죠? 아이의 호흡이 끊어지고 숨을 쉬지 않고 아이가 점점 굳어지고 식어가고 완전히 생명의 어떤 변화도 없는 그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한 그들이 장례 속에서 울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처절한 슬픔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게 아니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불신의 사람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믿음이 진리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죠. 죽은 아이 앞에 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아주 간결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는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죠. 아이의 일상이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함께 하고 있죠. 지난 주간 수요일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20장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올라온 마리아는 무덤이 돌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시신이 없다는 것을 보고는 충격에 휩싸여서 예수님의 죽음만으로도 너무나 비통한데 이제는 시신까지 도둑맞았다는 생각에 어쩔 줄을 몰라서 슬퍼하고 자기 슬픔의 무덤에 갇혀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 서서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그러나 마리아는 여전히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시신을 옮겨갔다면 어디로 옮겨갔는지 내게 말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마리아가 드디어 깨어나는 것이죠. 안개처럼 자기를 자욱히 가리고 있던 그 슬픔, 그 절망, 이제는 시신마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생각 속에 완전히 제한되어져서 무너져 있는 부활이라고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마리아 앞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가 깨어나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곁에 계셨구나.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큐티 묵상하면서 제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그것처럼 제게 정기라, 왜 울고 있느냐? 정기라, 왜 절망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름을 부른 것 같습니다. 정기라, 제가 깨어나는 거예요. 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었지.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져서 여러분이 깨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서 내가 왜 울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데. 그날의 묵상 에세이, 스캇 솔즈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래전 근심 걱정에 시달리는 시기에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상담사는 내게 최악의 시나리오만 상상하는 버릇이 있다고 했다. 참, 이 목사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목회자인데 항상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는 버릇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상담사가 말합니다. 목사님의 두려움이 다 사실이라고 해봅시다. 생각하는 모든 나쁜 일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다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목사님은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매주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그제서야 상담사의 말에 이 목사님이 정신이 깨어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은 것. 그리고 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가 되어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며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산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다. 내가 불치병에 걸린다 해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며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산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다. 예수님이 썩지 않는 육체로 부활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며 진리이신 것,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정신이 든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고 상황이 파도치고 불안이 밀려와도 가장 중요한 진리,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분이 부활이요 영생이시며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부산에 가서 전국 어머니 기도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국에서 모인 이 어머니들과 기도자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까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설교의 서론과 본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마지막 그 결론 앞에서 제가 하나님 이 설교를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때 제 마음에 뜻밖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를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뻐하라고 외쳐라. 근데 제가 아멘이라고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반문했습니다. 여러분, 참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당황해서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뻐하라고 외치면 저는 또라이가 됩니다. 하나님, 저 미친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이 힘든 상황 속에 모든 국민들이 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 끝없는 대립과 갈등 속에서 온통 긴장감이 가득해서 어쩔 줄은 몰라 하는데 목사가 상황 파악도 못하고 서서 기뻐하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속으로 웃을 겁니다.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지금이 기뻐할 상황인가? 저 사람은 뉴스도 안 보나? 하나님,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해 왔던 게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이에요. 그 말씀은 제가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항상 암송해서 들려줬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분에게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땅을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전 모르나 당신이 이런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당신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와 자세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기뻐하라고 할 때 그 앞에 뭐냐?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그러면 이 항상의 의미는 정치적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하는 거냐? 정치적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기뻐하는 거냐? 좋지 않을 때도 기뻐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만 기뻐하는 거냐? 경제적으로 곤두박질 쳐서 너무 힘들 때도 기뻐하는 거냐? 힘들 때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다 깨어지고 사람들 속에 외톨이가 되어도 기뻐하는 거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느냐? 지금이야말로 가장 기쁨을 외쳐야 될 순간이 아니냐? 모든 사람이 슬퍼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나라의 국가적 상황 속에서 기쁨을 모두 다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 내가 죽었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데 역사의 주관자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각자의 소원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역사의 물줄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흘러가게 될 터인데 부활의 주가 너희 옆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상황에 끌려다니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하든지 간에 기뻐합시다. 그리고 기뻐한 김에 춤도 췄습니다. 할렐루야, 신 주가 다스리.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기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자들이 다 기뻐하더라고요. 설교가 다 끝나고 집회가 끝나서 가방을 메고 나오는데 그 기도의 스태프들이 있다가 저를 보고 박수로 환송해 줬습니다. 박수를 팍. 목사님 기뻐요. 어떤 분이. 제가 그랬습니다. 저분들도 정상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기뻐할 때입니까? 아, 지금 제 삶이 기뻐할 게 있으면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것과 상황이 절망, 정반대로 가고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잠잠히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행복, 믿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음.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평안해
내 뜻보다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혹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꼭 안아주시옵소서.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민하며 마음이 불안한 부모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그 자녀가 너의 자녀이기 전에 나의 자녀다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마음을 졸이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나라의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상황은 파도치며 거칠게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태국 선교팀